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의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넌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로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길을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그럼 이건 12절부터 내용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남쪽 유다 지역에는 다윗의 나라가 그리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의 나라가 세워진 뒤에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이 양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전개가 되었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하고 또 잔인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4절부터 32절까지 본문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쭉 전개가 됐는데 본문이 좀 길어서 제가 둘로 나누었습니다. 이게 전쟁이 어떻게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쭉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전쟁이 발발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결말이 맺어지고 이런 것들이 비록 딱 한 가지 사건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이와 비슷한 양상들이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다스릴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절부터 23절을 보면 참 비참하게 두 번에 걸친 죽음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에는 군인들이 죽고요. 17절부터 23절까지는 아셀이라고 하는 장군이 죽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12절부터를 보면 넬의 아들 아브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죠. 마하나임에서 나와 마하나임이 수도였습니다. 기브온에 이르고 또 13절에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서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만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쪽에 있었던 장군들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장군들이 만난 겁니다. 만난 장소가 기브온인데 기브온은 일정 부분 이제 경계선에 있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국경 같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연못가가 있는 데서 서로 만나서 저쪽 팀은 저쪽 이쪽 팀은 이쪽 이렇게 서로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 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로 보아서 군인들이 다 출동을 해서 큰 사람들 많은 숫자가 모이기는 했지만 애당초 원래 싸움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한번 붙어 이러고서는 모였던 것은 아니고 여하튼 이게 국경지역이니까 서로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모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뒤에 벌어지죠. 14절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브넬은 북쪽 지역의 장군입니다. 요압은 남쪽 지역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의 나라의 장군 아브넬이 다윗의 장군이었던 요압에게 말을 한 거예요.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창 던지기 게임을 해보자 아니면 뭐 나와서 팔씨름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한번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만났으면 앞에서 소리 지르고 욕이나 하다가 서로 흩어져서 돌아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막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장면들은 이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모였으니까 또 싸움하고 싶고 싸움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더군다나 서로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나라 둘이 모였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아브넬이 이 이야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15절에 그들이 일어나서 그 숫대로 나아가니, 서로 숫자를 맞춰서 나아간 거예요.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편에 12명,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래서 북쪽에서 12명, 남쪽에서 12명이 나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16절에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뭐냐면 이제 서로 싸우다 보니까 서로 머리채를 잡은 거죠. 머리채를 잡고 막 싸움이 격렬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서로 칼을 뽑아서 상대방이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래서 처음에 그냥 싸움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칼도 뽑아들었고, 결국 이쪽에서 12명, 저쪽에서 12명 서로 찔러 죽여서 24명이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참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이렇게 촉발이 돼서 아까운 청년 24명이 아무 이유 없이 죽은 거죠. 서로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 죽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서로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서로 원래부터 싸우겠다고 계획을 하고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고. 서로 어쩌다 만나서 그냥 돌아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안 하고 한번 만났으니 싸움이나 해봐 이러고서는 싸우다가, 참 이게 귀한 자식들 12명씩 24명이 다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칼에 맞아 죽는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걸로 끝나지 않죠. 뭐 그 뒤에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 싸우다가 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핏대가 올랐겠죠. 그리고 서로 다 서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끓는 마음들을 가졌을 것이고, 그래서 양쪽 사이에 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서로 이제 전투를 시작해서 서로 치고받고 진짜로 이제 서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이제는 12명 나온 게 아니라 니네 다 나와, 우리도 다 나가, 이러고서는 막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맹렬하게 싸웠는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래서 북쪽 지역 군인들이 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패하니까 막 이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북쪽 군인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남쪽에 있었던 다윗의 군인들이 또 쫓아가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 스루의 세 아들, 이거 다윗의 부하들이죠. 첫째 아들 요압, 둘째 아들 아비세, 셋째 아들 아사엘. 이 세 사람이 다 다윗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르 같이 빠르더라. 19절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지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그러니까 남쪽에 있던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사엘, 이게 스루야의 막내 아들이죠. 이 아사엘이 북쪽에 있었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데 딴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중간에 가다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아브넬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아브넬이 도망가다가 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아사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엘아 너냐? 그러니까 아사엘이 나다 이렇게 대답하죠. 21절 아브넬이 또 이야기를 해요. 왼쪽이나 오른쪽 다른 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그러니까 나를 쫓아오지 말고 딴 사람이랑 싸우고 딴 사람 죽이고 그리고 그걸로 전과를 세워라, 전공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 아브넬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쪽 귀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그래서 아브넬이 아사엘 죽이기를 원하지 않죠. 싸우면 너는 내 싸움 대상이 못 돼.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다른 사람이랑 싸우러 가라. 내가 너를 죽이게 되면 네 형이랑 또 원수지간이 될 텐데 난 그렇게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사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두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23절에 보면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가지라. 결국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엘은 아브넬에게 대적할 만한 그런 솜씨가 못 됐던 거죠. 결국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사엘이, 요압의 막내 동생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없어서 죽으니까 아사엘이 엎드려서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섰다. 다 이제 아브넬과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는데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맨 앞에 아사엘이 쫓아가고 있었는데 아사엘이 죽어서 그 자리 시체로 널브러지니까 이 다윗의 군인들이 쫓아오다가 그 자리에 멈춰서서 일단 진영을 갖추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내일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비참한 죽음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남는 것 없이 북쪽과 남쪽의 청년 12명씩 24명이 다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대죽음을 당하는 그런 슬픈 일이 있었고요. 그 뒤에 보면 이 남유다 쪽에 있었던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사엘이 그만 쫓아가도 되는데 그만 쫓아가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지경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브넬이 염려했던 것처럼 아브넬과 요압이 철천지 원수지간이 됩니다. 당연히 원수가 되겠죠. 내가 요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요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내 막내 동생이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러면 요압 입장에서 아브넬을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아브넬이 다윗과 함께 와서 화친을 청하고 동맹 맺고 돌아가는데 요압이 쫓아가서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수를 갚고 또 원수를 맺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면 서로 싸우자고 모이고 싸우면서 쓸데없이 사람들 죽고 그러면서 화평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고 다시는 쳐다보지 않고 등 뒤에서 칼을 꽂고 그래서 참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서로 평안하게 지내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남쪽에 있었던 다윗의 나라 또 북쪽에 있었던 이스보셋의 나라 사이의 관계가 이런 모습으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원수지간이 되는 이게 다 서로 형제들입니다. 서로 동족지간들이고요. 다 친척들이에요. 그런데 다 이런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윗이 만났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쭉 말씀을 보는 것처럼 다윗은 여지껏 광야에서 도피생활을 했죠. 광야에서 도피생활을 하는 동안 다윗은 자기 나라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비록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막 했고 사울이 군인들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군인들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원수지간이 된 적은 없어요. 다윗은 일방적인 피해자였을 뿐이지 피해를 받았던 사람일 뿐이지 원수지간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왕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여지껏보다 좀 더 편안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원수지간이 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지껏은 다윗이 도망만 다니면 됐는데 이제는 도망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족과 싸움을 하는 일들이 생겼고요. 전쟁을 하는 일들이 생겼고요. 아까운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친했던 장수도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라 안에 팽배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그런 지경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끔씩 제가 말씀드리곤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냥 하나님 뜻에는 좀 합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인 입장만 놓고 보면 자식들이 다윗처럼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왕을 안 하고 말지 왕이 됐기 때문에 결국 기름 부음 받고 왕이 오른 이후에도 이런 극심한 고통이나 극심한 미움 속에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죠. 평생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참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결국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래 북쪽에 나라가 세워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심판을 받고 이런 것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러면서 결국 평안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군가에게 원수를 맺는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런 일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다윗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를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저 녀석들을 원수로 삼아야 되겠다 하고 가서 죽이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 서로 죽을 때까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들을 살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제 아직 이 본문이 다 끝나진 않은 거예요. 내일 내용도 나오고 그 이후의 내용도 나오는데 다윗은 비록 대적하는 국가가 생기긴 했지만 어떻게든 전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으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전쟁을 안 하고 서로 치고받고 안 하고 서로 죽이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어떻게든 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서로 다 어떻게 주장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성취가 되어지고 조금씩 은혜를 받았을 때 때때로 고난이나 어려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나오는 것처럼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반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도 끌어안아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헤쳐나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모양 이 꼴로 싸웠는데 나도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고 어떻게든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베푸는 자로 살려고 할 것인가? 잘 생각해보고 지혜롭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 완전히 종결되진 않지만 우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비극적인 이런 슬픈 일들을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주님 닮은 모습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죽이는 이런 일들이 다윗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서로 피치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대적하는 관계, 미워하는 나라가 참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나가야 할지를 볼 때에 참 믿음으로 산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세상적인 방법을 얼마나 많이 선택하는지 우리가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마찬가지 행동, 생각, 선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붙들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